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미가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5면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미가서의 그간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처음 시작은 미가가 이스라엘을 고발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증언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불의하고 악한 이스라엘 가운데 심판이 임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말씀까지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를 약속하시죠. 그것이 바로 5장에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 5장 2절부터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주실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렇게 구원자가 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을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멸망 후에 심판 후에 구원자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심판 전에 멸망 전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는 사람이 우리를 구해주는 사람이 구원자입니다. 이미 우리가 망했는데 이미 우리에게 심판이 다 임했는데 와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구원자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아니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망하기 전에는 뭐하고 다 모든 것이 끝난 후에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겠다 하느냐라고 물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너 뭐 했냐? 어디 숨어 있다가 지금 우리에게 와서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에 나를 구원한다고 하느냐라고 사실 말할 것 같습니다. 심판과 멸망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야 하는데 심판과 멸망 후에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는 이스라엘의 심판이 전제되어 있는데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 그리고 5장 후반절에 그 심판의 말씀을 보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없애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멸망과 심판이 너희에게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까지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다시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으로 돌아옵니다. 5장에서 구원자를 약속하셨는데 6장에서는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재판장으로 불러서 그들을 정죄하십니다.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땅을 증인으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재판을 여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라고 하십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가나안 땅으로 오기까지 행하셨던 일들을 너희가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내용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행하였는지 너희가 한번 말해봐라 라는 어떤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상태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을 이제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시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무슨 일로 너희를 괴롭게 하였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너희가 한번 내가 너희에게 무슨 일을 행했는지 기억해봐라. 도대체 내가 너희에게 의롭지 못하게 너희를 괴롭게 한 일들이 무엇이 있느냐? 라고 이제 물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으며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정의롭지 못하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물보다 더 큰 제물을 드리기 위해 고민합니다. 7절에 보면 6절부터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수량, 만만의 기름, 그리고 뭐 마다들, 내 몸의 열매 이런 것들은 엄청난 재물들입니다. 쉽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을 사실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내가 더한 것을 내 정성을 더 담아서 내 마음을 더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밖에서 보면 누군가 외부에서 그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보다. 어떻게 저렇게 저만한 것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말이 절로 나올 법한 재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상황과는 전혀 다른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가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들을 다 잊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하나님께 무슨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고민하고 있었을까라는 이제 의심이 듭니다. 도대체 이런 상태로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 제물을 드릴지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고민하는 것 자체가 사실 현실적인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미가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요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로 보건대 지금 제물을 뭘 드릴까를 고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천천의 수장이나 기름이나 또 1년 된 송아지 그런 큰 재물이 아니라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미가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상황과 비슷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화와 회양과 근체에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여기 보시면 박화, 회양, 근체에 십일조는 너희가 드리고 있는데, 이 미가서의 말씀을 아마 떠올리시고 말씀하신 것일 것인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십일조, 그러니까 이걸 이 십일조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러니까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이것의 십일조를 드려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품목들까지도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십일조를 드리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너희가 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면서도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보내셨음에도 구원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조차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방해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죽이려고 하고 있죠. 율법 또한 자신들이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자신들은 지금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현재에 만족하고 있죠. 구원자를 소망하거나 하나님을 기대하거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율법을 지키면서 살고 있으면 나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니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이 든 것이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어려움과 고통은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삶을 영유하는 데 오로지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방식대로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고 내 할 일은 다 끝났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미가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런 행태가 있었고 미가가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너희가 지금 재물을 많이 그리고 또 좋은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의 삶에서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미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때우려고 하고 있고,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욕심대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가는 이를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행태를 법정에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우리의 진심과 믿음을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확인하십니까? 보통 생각해 보면 예배, 교회 생활, 봉사 이제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심,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내가 예배를 잘 참석하고 있는가, 거기서 더불어 내가 마음을 다해 드리고 있는가, 진정성 있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점검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내가 지금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잘하고 있고 난 잘 살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앞서 살펴본 구약의 이스라엘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상황적으로 보면 비슷한 상황처럼 보입니다. 제사, 율법, 예배는 잘 드리고 있고 아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보다 더한 것도 드리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생각해보면 교회에 빠지지 않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 내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 생활이 100점, 우리 성향상 100점은 좀 그러니까 99점 뭐 이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리고 미가는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우리에게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의와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너희는 잘못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 지금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니 하나님 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잘 드리고 있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보다 제가 정성을 다해 더 내 진심을 다해 더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심판이라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죠. 아마도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 지금 잘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 잘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망한다고? 우리를 망한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여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배의 진정성이라는 것은 신앙의 진정성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진정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그 대학 시절 때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보면 그 이 예배의 진정성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막 이렇게 집중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려고 하지 않고 흘리지 않으려고 말씀을 그 저희 부모님이 그런 표현을 많이 쓰셨는데 말씀을 하나도 흘리면 안 된다 이제 식사하는 것처럼 그래서 다 받아야 된다 그렇게처럼 정성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드리면 그 예배는 내 예배는 나의 삶의 예배는 나의 인생의 예배는 성공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아이들을 이제 중등부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이렇게 부서를 맡았을 때 보면 이게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보통은 이제 자세를 보죠. 아이들 자세가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 있으면 보통 이제 저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제가 지금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구나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태도나 자세에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그것만으로 우리의 예배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자리 잡고 잘 앞에 앉아가지고 바른 자세로 정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의 진정성이 있는 것일까? 물론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의 진정성이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사실 이 삶과 예배를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어떤 점검을 하거나 확인을 할 때 자꾸 그것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데 뜻을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교회의 모습, 그리고 가정에서의 모습, 그리고 직장에서의 모습, 그 전부를, 나의 삶의 모든 모습을 다 확인하고 점검하여야 그 예배의 진정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꾸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을 돌아보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봅시다라고 할 때 대부분 이런 예배, 기도, 말씀, 찬양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또 집중하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잘 참석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내가 요건 잘하고 있으니 다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부족함을 느끼면, 아 내가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봉사를 더 하려고 하고 교회 행사에 잘 참여하기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론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 생각하며 만족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점검할 때,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예배의 진정성을 생각할 때 자꾸 삶을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서도, 미가서에서도 이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과 삶을 분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요즘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종교, 나 기독교, 어떤 나의 전체에서 종교라는 부분에 있는 기독교,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나는 내 종교가 기독교야 라고 말하면 끝나는 어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만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와 삶은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미가가 말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제사를 드리는 행위, 노력, 재물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확인해 봐야겠죠. 정의가 무엇인지, 인자는 무엇인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정의라는 단어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아마도 상과 벌일 것입니다. 잘한 사람은 잘한 대로 평가받고 못한 사람은 못한 대로 평가받는 것을 우리는 정의라고 합니다. 잘한 사람은 이제 상을 주고 못한 사람은 벌을 주면 아, 참 정의롭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이 행한 결과대로 그 마땅한 대우를 받는 것이 정의롭게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한 것보다 많은 상을 받으면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 또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어려움이 오는 것을 보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정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단순히 벌과 상, 그 이상의 것입니다. 모든 일이 올바르게 실현되는 것을 이제 정의라고 하는데, 잘한 사람은 잘 되고 나쁜 사람은 벌받는 것과 더불어 가난하고 약하고 힘없고 어려운 자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도움을 받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일반적인 정의라는 말에 정의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하고 나약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행한 대로 정의롭게 이루어진 것이죠. 잘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누리고 못한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그리고 고아와 가부와 그런 어려운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다 너희들 잘못이다,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인 정의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정의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정의죠. 잘한 사람은 잘한 대로, 못한 사람은 용서함으로, 그리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도움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누리고 또한 거기서 더 나아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를 외면하고 비난하고 너희 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돕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자라는 말은 이제 친절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제 원어로 보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헤세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끊임없는 사랑, 이제 끈질긴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세드 사랑, 헤세드 사랑 이렇게 이야기할 때 포기하지 않는, 조건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자를 사랑하라라는 말은 사실 강조하는 거죠. 사랑의 사랑. 하나님의 어떤 그 무조건적이고 끈질긴 사랑을 나 또한 삶에서 행하는 것을 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연약한 자를 도우며 사랑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돕는 것입니다. 나만 잘 믿고 나만 제사 잘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없어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자들을 도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돕는 것. 제사를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를 사랑하며 돕는 것, 그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렇게 살기 힘듭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끈질긴 사랑, 벌써 한숨이 나오죠. 하나님 어떻게 끈질기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사랑합니까? 내가 이만큼 줬는데 저 사람은 반응도 없고 오히려 나를 더 미워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끈질기게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죠. 살 수 없죠. 세상적으로 보면 오히려 공평하지 못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아니 저 사람은 제대로 믿고 있지도 않은데 왜 하나님 저보고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왜 이렇게 나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도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고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누릴 수 있게 가진 자들과 넉넉한 자들이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은 손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부당하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께 유업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니 어려움이 각자의 어떤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고 흔히 말하는 빈부의 격차도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아마도 잘 되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욥기서만 봐도 그렇죠. 너가 지금 무슨 잘못이 있어서 지금 너가 그렇게 되고 있는 거다. 너가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벌을 받고 있는 거다. 잘 살아라. 더 열심히 해라. 도움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 도울 수 있는데, 내가 너 도와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배우는 게 없어. 내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데, 너가 이겨내야지 라는 말로 뭐 그럴듯하잖아요. 우리도 많이들 얘기를 하죠. 저도 그런 적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도와줄 수 있는데 너가 이겨내야 배우지 성장하지 이런 말로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정의와 사랑을 행하지 못한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4,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미가서 다시 6장 4,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할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와 인자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을 찾지도 믿지도 않은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배반하고 돌아설 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를 모르고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다, 부당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 읽은 말씀에서처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잊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인자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고 행하셨습니다. 이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의로우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지금 애굽에서부터 너희에게 행한 일들을 좀 기억해라. 지금 너희가 어떤 사랑을 받았고 내가 너희에게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너희가 좀 기억해라. 그러면 지금 이 너희의 삶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나 혼자만 잘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 정의롭고 우리를 끈질기게 사랑하셨듯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도대체 무엇이 불공평하고 무엇이 힘들다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너희를 어렵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괴롭게 하였느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언제 너희를 괴롭게 하였느냐. 생각해봐라. 너희가 지금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그 괴롭던 시절을 떠올려라. 그때 너희가 찾지도 부르지도 않았는데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자녀 삼고 백성 삼고 지금 이 가나안 땅까지 이끌었고 이 땅을 유업으로 주지 않았는지 언제 너희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묻고 계신 거죠. 우리 또한 예수로 인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후에 우리 또한 이 사랑을, 이 정의를, 이 공의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구약의 이스라엘보다 더 완전하고 더 완벽한 그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새 언약, 그 말씀에 예언되었으며 예수님으로 인해 성취된 그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데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내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언약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에 비롯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죠. 여기 보면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다 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이루어진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없죠. 하나님 언제 하나님이 공의로 오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사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핑계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과 형제를 돌보며 어려운 자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임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하고 이 모든 것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돕지 못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에서 그들에게 보여 하나님을 알게 하며 하나님을 보게 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며 그렇게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른 것으로 때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를 요구하십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그 정의와 인자를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이웃과 우리 형제를 사랑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을 행하며 포기하지 않고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사랑을 그들 또한 누릴 수 있게 돕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여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과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